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3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여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사회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이제 부정적인 소리만 들려집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들, 또 청정 지역이라고 믿었던 지역에도 코로나가 발생한다든지, 얼마 전에 광주에 목사님이 오셔서 광주는 청정 지역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코로나 발생자가 많아져서 코로나 이 2단계까지 급상시켜가지고 대응하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 뭐 어느 지역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울 강남 상권부터 무너졌다면서 2,500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 또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식만 들려지고 그 어디에도 희망적인 소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선교회 안에만 계속해서 희망적인 소식만 들려지는 거예요. 5월 달에는 94개국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270개 방송사 이상 되는 방송사에서 중계방송을 해줘서 10억 명 이상 온라인 성경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나, 또 그 다음 6월 달에는 CLF를 통해서 또 전 세계 목회자들 또 기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에게까지도 CLF에 참여하게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각 나라마다 CLF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데, 올 7월 달에는 또 월드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는 월드캠프지만 또 이 온라인 월드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어떻게 일하실지, 매달 새로운 하나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 일하심이 있고 기대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실 전 세계에서 들려지는 CLF 이후의 소식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읽지 못할 정도로 많은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은 좀 솔직하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의 어떤 그런 영향도 있고 교단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솔직하게 표현을 잘 못하는데, 외국의 목사님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이 신앙이 잘못된 것들이 딱 보여지면 그 부분에 정확하게 시인을 해요. 나 지금까지 구원이 아니었다. 내가 이 말씀 듣고 이번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참 솔직한 표현을 잘 합니다, 보면은. 근데 한국 교단의 목회자들은 용기 있는 몇몇 사람들만, 지난 겨울에 우리는 칸타타를 하는 동안에 신원정 목사님이나 또 서하론 목사님이나 이런 몇몇 좀 용기 있는 목사님들이 내가 이번에 죄를 사함받고 거듭났다고 정말 신학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신학생들을 가르쳤으면서도 내 신앙이 지금까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은 너무 아름답고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이번에도 CLF를 할 때 신원종 목사님 그 간증한 것을 찍어서 내보내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 간증 속에 뭐가 분명히 보여지냐면 내 생에 지금까지 가장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친 거, 죄인이라고 가르친 거, 잘못 가르친 이게 내 생에 가장 잘못한 일이고 반대로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내가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분 간증 속에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내가 의인되었다는 입으로 시인하는 내가 지금까지 내 신앙이 잘못됐고 내가 이제 의롭게 됐다,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이런 부분에 분명한 시인이 없으면 우리는 저분이 아직 구원에 뭐가 좀 문제가 있고 구원에 좀 확신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텐데 너무 분명하게 내 생에 가장 잘못한 것은 내가 죄사함받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죄인이라고 가르친 것이다. 그래서 정말 못된, 잘못된 사역자들을 배출했다. 그 다음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거다. 의롭게 된 것이다. 그게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신앙에 중요한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성경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입으로 시인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무엇을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까? 무엇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자, 9절 말씀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는데 입으로 시인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시인해야 되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그 다음 내가 의롭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시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시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신앙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걸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정 목사님의 간증 속에 보면은 내 생에 가장 잘못한 것이 내가 신학교에서 잘못된 목회자들을 배출했다. 진짜 악한 그런 목회자들을 배출해서 한국 교계가 지금 이 모양이 됐다. 여러분 이분이 목회를 50년 동안 하고 신학교에서 40년 이상 가르쳤는데 그 모든 게 다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 내가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은 이 기본소득 성교회를 만나서 내가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간증 속에 보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아니 5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러면 그 50년 전에 벌써 주를 시인했지, 아니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분명히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했는데 마태복음 7장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자 여기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했습니다. 그럼 이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여 주여 하고 시인하는데 왜 그러면 이들이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냐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들에게 뭐가 문제냐면은 주여 주여라고 했지만은 이들 마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뭐가 없느냐면은 의롭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은 주님의 이 믿음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결국은 의롭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의롭게 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면은 지옥 가라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뭐가 없어서 지옥 가냐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는 이유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게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하지만은 자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이들은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이 의롭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려면은 내 마음에 믿어서 의롭게 된 그 믿음과 내가 의롭습니다 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의롭다고 시인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결국이고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는데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들이 주여 주여 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으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열매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는데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이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게 열매가 아니고 이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내가 의롭다고 시인하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들이 선지자 노릇 못해도 괜찮고 권능을 행하지 않아도 괜찮고 귀신을 쫓아내는 지가 없어도 괜찮은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이 열매가 있어야 천국 간다 말입니다. 이들이 천국 못 가는 것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면서 이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주로 시인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뭔가 삶의 변화가 있고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열매라면 이들이 천국 가야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이들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슨 열매? 이들이 마음에 내가 의롭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의롭다고 시인하는 그게 그냥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열매는 선지자 노릇하는 행동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삶이 아니고 그 마음에 의롭다고 믿고 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의롭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만약 이들 마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의롭다고 시인할 수 있는 자였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가지요. 그럼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고 했는데 그 열매는 삶의 변화가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사느냐, 선지자 노릇하는 삶을 사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삶을 사느냐, 권능을 행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열매가 아니고 이들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지자 노릇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 삶을 못 살아도 여러분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내가 의롭습니다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믿음의 열매로 보시고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너 나와 함께 천국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한평 강도, 평생을 강도짓하며 살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마지막에 그 마음에 의에 이른 거,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의에 이르렀을 때 그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생 강도짓하다가 그 삶에 있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에 의롭게 됐는데 그 하나 보시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고 한 것은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게 됐을 때 그걸 열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삶의 변화라든지 행동의 변화라든지 인생의 변화라든지 그게 믿음의 열매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열매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그걸 시인하는 이게 열매란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분이 가요?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앙의 이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자, 지난 주간에 우리는 담대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은 그 안에 이미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담대함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형편 앞에서 부담스러워하는데 내 마음에 지금 형편 앞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씀에서 너희 담대함을 가진 자라고 하면은 나는 담대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고 나는 담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열매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가 심겨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심겨 있죠. 근데 거기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라. 얼마 전에 이 앞에 배밭이 있는데 그 배밭 언덕에 우리 위에 주차장 땅이 있는데 거기 철조망을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쳐놨잖아요. 보면은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 땅이 아니고 그 밑에 이제 언덕도 이제 우리 땅인데 거기에 밤나무가 한 거로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밤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어느 날 얼마 전에 그 배밭 주인 아들 같은데 저 밤나무를 좀 뱄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그 밤나무 때문에 배나무 농사에 피해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이명재 집사님이 아니 그거 우리가 심은 게 아니고 당신 아버지가 심은 나무인데 옛날은 이제 그 뭐 경계가 분명치 않을 때는 뭐 그 땅을 그렇게 사용을 했는가 이제 청량을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땅에 이제 들어온 거죠 보면은 그걸 배달라고 이제 했는가 봐요.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관리를 이명재 집사님이 그걸 우리가 심은 것도 아니고 당신 아버지가 심은 건데 그걸 왜 우리가 배줘야 되냐고. 그래서 이제 막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이야기를 하길래 아 그러지 말고 그 당신들이 필요하면은 마음대로 베라고 가지를 자르든지 뿌리를 다 밑둥지체 다 자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아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해야 돼. 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라. 어차피 밤도 따먹지도 못하고 그거 뭐 누가 밤을 따서 한 소쿠리라도 저한테 갖다 주면 제가 생각을 다시 해볼 건데 뭐 밤이 어떤 밤이 열리는지 저는 구경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나하고 별로 상관없으니까 그 대신에 감나무는 아끼고 있습니다. 저 위에 우리 저쪽 반대편 경계에 대봉 감이 열려가지고 감을 얼마나 맛있게 잘 먹고 있는지 그 감나무 베겠다 하면 안 된다고 했을 건데 밤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 아 그럼 우리 이쪽에 뭐 크레인 가져와서 이렇게 해도 아무 편할 대로 마음대로 하시라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막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거기 또 뭐 개나리 나무 그것도 뭐 파내면 안 돼요. 파내지 말고 그냥 다 잘라버리라고 그냥 파내면 그 비탈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라고 그냥 아 그럼 다 해도 됩니까? 예 마음대로 뭐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웃에 살면서 이제 도와드려야지 보면은 이 배나무 밭에 밤나무가 하나 있으니까 그게 또 농사에 방해가 되는가 봐요. 뭐 어떤 방해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뭐 필요 없으면 당신들 필요한 대로 마음대로 하시라고. 여기 이제 이 포도원인데 이 이제 가수원은 포도 농사를 짓는 포도원에 뜬금없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열매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주인이 보고는 그래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포도 농사 짓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포도는 전부 다 이게 낮게 이 주인이 줄을 쳐줘서 그 줄을 따라서 줄기가 퍼져가서 포도나무가 높이 올라가 있는 포도나무 못 봤죠, 그죠? 포도 가수원에 가보면은 전부 다 나지막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무화과 나무는 키가 이렇게 크는 나무니까 포도 농사 짓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나무인데다가 열매도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실과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땅만 버리고 아깝다 이거 배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주인이 이 나무를 베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을 찾아보십시오.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자 여러분 여기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고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무화과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도 이야기 나오고 무화과나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성경에서 특이하게 이 무화과나무가 많이 등장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는 말 그대로 무화과라는 것이 무화라는 말이 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무화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무는 꽃을 피우고 그 꽃의 암술과 수술에 수정이 되면서 벌과 나비가 가서 수정을 하면서 그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 앞에 배나무 밭을 보면 하얗게 백꽃이 피고 난 다음에 알알이 크기에 배나무 그 열매가 작은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많이 열리면은 크게 안 되니까 적과라고 해가지고 털 이제 큰 크고 잘 자랄 걸 하나를 남겨놓고 다른 열매를 다 따줘버리죠. 그래서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그 꽃이 지고 열매가 열리는 걸 봅니다. 다른 나무들은 꽃을 피우고 그 다음 그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안에 꽃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먼저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먼저 열리고 그 열매가 물어익어 다 익으면 그 무화과가 벌어지면서 그 안에 꽃을 피우는데 우리가 먹는 무화과 열매의 그 안쪽에 그게 무화과 나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열매는 특이한데 이 나무는 특이한데 왜 성경에 하나님은 무화과나무 이걸 많이 이렇게 나타냈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에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죠. 그러면 많은 길이 있는데 많은 문이 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종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만은 나더러 주여 하지만 그 중에 아주 좁은 길 그 마음에 확실하게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지 나더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좁은 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많은 나무가 있고 많은 과일이 있는데 전부 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특이하게 이 좁은 길에 해당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무화과 나무죠. 다른 나무들은 전부 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는 먼저 열매를 맺고 나중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은 나무 중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는 이 믿음의 길,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길, 수많은 종교가 다 죄인이고 죄를 씻으려고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죄 지으면 죄를 용서 빌고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여러분 인도 뭐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갱지즈강에 가서 목욕을 해야지 죄를 씻는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막 참회를 해서 죄를 씻는다고 하고 캐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를 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고 오늘 잘못된 일반 기독교에서는 회개 기도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길만이 아니라 믿음의 길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과 다른 길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 신앙 속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과일 나무 중에 왜 무화과만 먼저 열매를 맺고 그 후에 꽃을 피우도록 해놨냐면 이게 나무들 가운데 좁은 길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의 길이 역시 이 무화과 나무의 어떤 길과 좁은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은 마음에 믿고 먼저 입으로 시인하면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삶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나중에 일이고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의롭습니다 시인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믿음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구나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고 여기에 무화과 나무의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먼저 맺는 거예요. 꽃은 나중에 피우고. 자, 그래서 너희는 담대함을 가진 자라고 했을 때 아 그렇구나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우리 이미 담대함을 가진 자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고 한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으로 믿고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담대함을 가진 자다. 나는 담대한 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은 형편 앞에 부담스러운 일 앞에 주저주저하고 담대함이 없으면 아 나는 담대함이 없어. 난 역시 담대함이 없어. 나 담대함을 배워야 돼. 난 아직 담대함이 없는 것 같아. 늘 입으로 담대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제일 먼저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물론 마음에서 말씀의 판단을 믿고 말씀에서 담대함을 가진 자라고 하면은 나는 담대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다시 히브리서 10장을 또 한번 봅시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 다음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흘러갈 때도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없어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냥 육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했습니다. 자, 우린 담대함을 가진 자며 우린 믿음을 가진 자며 성경은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해놨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는 내 모습이 보여도 우리는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삶 속에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보여도 나는 담대함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 마음에 나는 널 믿음이 없어. 아니요.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아, 내가 믿음을 가진 자구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죄를 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뭘 보고 아느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믿음의 열매인데, 무화과 나무가 먼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운다는 이 좁은 길이,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여러분이 심홍섭 전사님 간증을 잘 아니까 20년을 술주정뱅이로 살아오다가 20년을 매일같이 하루에 소주 7병씩 먹으면서, 이분 집에는 소주잔이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소주잔으로 소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발에다가 소주 2병 부어가지고 아침 해장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이분 삶인데, 어느 날 박옥수 목사님께서 이 형제에게, 형제, 저가 한 재물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냐 했는데, 형제 온전해 온전치 않아? 아, 저야 온전치 않지요. 입으로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20년 동안 술주정뱅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온전하다고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형제 삶은 그렇지만은 말씀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예, 말씀에서는 온전하다고 돼 있네요. 그럼 형제는, 아, 저는 온전치 않습니다. 왜? 술 마시는 술주정뱅이니까. 목사님이 그 형제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마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이 형제 마음에 처음으로 마음에서 온전하다고 입으로 시인하게 된 거예요. 말씀에서 온전하다고 하면 형제 판단이 맞아, 말씀의 판단이 맞아, 말씀의 판단이 맞지요. 그러면 형제 온전해 온전치 않냐? 그러면 온전하지요. 입으로 처음으로 온전하다고 시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열매란 말입니다. 자, 그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러면 지금 변화되어서 술주정뱅이가 성교학교를 가고, 변화되어서 지금은 전도사가 돼가지고 단독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건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물어익어서 이제는 그 무화과나무가 벌어지면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믿음의 열매가 있었고, 그 뒤에 지금 믿음의 꽃을 피우고 있는 삶이에요. 그가 변화되어가지고 전도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그 마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그게 열매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더 많은 꽃을 피울지, 복음 전도자가 되고 전도 집회 강사가 되어서 심홍섭 하면 전부 다 술주정뱅이로 기억하는 그 고향에 가서 복음 전도자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강사, 뭐 서울에 유명한 강사님 온다 해도 집회 안 올 사람들이 집회를 오는 거예요. 진짜냐고. 진짜 그 술주정뱅이 심홍섭이가 변화돼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집회 강사로 온다 말이냐 하면서, 그리고 누구보다 잘 아는 그 거래처 사장님이, 술장사하는 사장님이 왔대요. 심홍섭이라는 사람이 변해가 전도사가 됐다. 전에 그 지역에 심홍섭 전사님 매출을 많이 올려줬죠. 20년 동안 소주를 매일같이 7병씩 먹으면 누가 계산을 했더라고. 소주 한 병에 얼마 해가지고 365일 곱하기 7병 해가 20년 하면은 한 병에 얼마 해가지고 하니까 그게 집을 한 채 산다 하더라고, 시골에. 누가 할 일 없어서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 가운데도 가서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되겠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 사장님이 구원을 받고 또 역사, 이거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아, 무화과가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이 열매가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자꾸 화려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에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아, 내가 담대함을 가진 자구나. 내가 마음에 믿고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 내가 또 담대하지 못했네. 내가 또 형편 앞에 주저자가 있는 거 보니까 아직 나는 믿음이 아닌갑다. 다시 원점으로 가서, 하, 나는 담대함을 가진 자야, 담대함을 가진 자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건 무화과나무의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의 길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넓은 길을 가는 잘못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의 길은 무화과나무의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열매부터 먼저 맺고 보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먼저 맺고 그 다음 꽃을 피우는데, 무화과나무에 가보면 전부 다 열매가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두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에서 길가에 심긴 무화과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이 무화과나무 3년을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열매가 없으니까 3년 동안 어찌면 어떻게 땅만 버리겠냐면서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이 나무를 내가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13장 와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여러분, 3년 동안 주인이 실과를 구했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자, 이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라면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쉬우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열매를 맺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 왜 열매가 없느냐? 왜 열매 없는 걸 왜 저주하냐면 열매는 언제든지 맺을 수 있는데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그 비정상적인 무화과 나무예요. 다른 나무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나무는 열매부터 먼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여러분 다른 교인들은 그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삶에 변화가 와서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렵지만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열매부터 먼저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심홍섭 전사님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박무사님과 교제하면서 단지 몇십 분 교제하면서 그 마음에 믿음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말씀에서 온전하다고 하면 형제 온전한 거야. 그래서 술을 한 잔 딱 마시고 술잔 내려놓으면서 나 온전하다고 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날 이제 온전하니까 술 끊으라고 했으면 자기는 술 못 끊었을 거래요. 시도도 안 해봤을 거래요. 근데 박 목사님 말씀에 마음에 믿고 술 한잔 마시고 술잔 내려놓으면서도 온전하라고 하니까 그거야 할 수 있지. 여러분, 믿음에 꽃을 피우라고 하면 자신이 없는데 믿음에 열매를 맺으라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대로 하자면 그때까지 심홍섭 전도사님은 뭘 하려고 했느냐, 거꾸로 믿음의 꽃이 믿음의 열매인 줄 알고 술 끊는 삶을 나타내려고 몇 번을 예를 쓰고 수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래 술을 먹어서 되겠나, 술을 먹지 말아야 술을 끊어야지, 계속해서 그게 열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술 끊는 삶이 믿음의 열매인 줄 알고 술을 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 나를 온전히 한 거 믿습니다, 나를 술 끊게 해줄 거 믿습니다 하고 믿고 술을 끊으려고 애를 써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술을 못 끊어. 마지막으로 박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아내하고 대판 싸웠대요. 아내도 20년 동안 그렇게 남편이 술 먹고 살았으니까 결혼하고 신혼 때 반짝 남편하고 사는데 기뻤고 그 이후에는 늘 술 시중을 들면서 막 그 술병을 치우는 게 막 지긋지긋했다는 거예요. 아내하고 대판 싸우고 아내가 대병 소주를 여러 병을 사오면서 이거 먹고 죽으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다 줬대요. 자기도 그래 이거 먹고 죽자 싶을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마침 박옥수 목사님이 그 시골 교회를 방문해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 바쁜 분이 이 시골에 어떻게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성교회 어른이 오셨는데 안 갈 수 없어가지고 벌써 그때 아침에 해장술 벌써 소주 두 병 마시고 부시시한 얼굴로 잠바 입고 술 냄새 폴폴 풍기면서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처음으로 그가 무화과 나무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온전하네요 하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한 거예요. 신기한 건 그렇게 열매를 맺고 나니까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거꾸로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나무들처럼 분명히 이 길은 좁은 길인데 다른 수많은 나무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술 끊는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의 변화고 우리는 믿음의 열매부터 맺어 입으로 시인하는 이거부터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왜 악한지 알겠습니까?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 맺지 않는 이 무화과나무가 악한 것은 다른 나무들처럼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담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꽃을 먼저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아 믿음의 열매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구나. 내가 마음으로 의롭다고 믿고 내가 입으로 의롭다고 시인할 수 있으면 천국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노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17절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죄인이 의롭다고 할 수 없고 의인이 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명히 죄가 사해졌고 의롭다는 걸 믿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행동하는 게 살면서 행동하는 삶이 열매일 것 같으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나쁜 행동할 수 없어요? 구원받고 타락해가지고 나쁘고 죄짓고 사는 사람도 있죠. 예, 그게 열매이면 성경이 안 맞아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타락해가지고 세상 사람 더 악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나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열매는 우리 마음에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걸 성경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해도 자기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하고 멀어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갔는데 어디를 갔느냐면은 경비교도대, 교도소에서 그 경비교도대를 가서 교도소를 이제 지키는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군부대하고 이제 다르게 좀 더 이제 자유로운 거죠. 근데 가서 이제 신앙을 안 하고 이제 갔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술 먹고 그 다음 뭐 늘 장기나 뜨고 근데 거기에 일반 교회에 아주 열심히 턱심인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청년은 들어와서 그 경비교도대 안에 부대에 신후회를 만들고 없는 신후회를 만들고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형제가 더 고참이었습니다. 그 열심히 하고 내무반에 들어가면 어이 정일병 이리 와봐. 네 마음에 죄 있어 없어? 죄야 있죠. 너 죄인이 의인이요? 저 죄인이죠. 천국은 죄인이가 의인이가 의인이가지요. 너는 죄인인데요. 그 너는 어디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엉망으로 사는데 술주정뱅이고 술주정뱅이는 아니죠. 그 술 먹고 저 내저 세상적으로 놀고 엉망인데 그 스님 앞에만 가면 늘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더 열심히 신앙을 한 거예요. 더 열심히 막 더 부대에서 막 더 하나님이라 너 충성서 일하고 또 내무반에 가서 그 스님을 만나면 그 스님은 의인이고 자기는 죄인이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마다 또 다 성경적으로 맞는 말을 하니까 그럼 나 좀 죄사함 받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는데 이 형제는 타락해가 죄사함을 복음을 전해줄 마음이 없어. 그러고는 너 아직 교만해서 안 된다 하고 미치는 거예요. 막 부대에서 막 자기 막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인인데 해도 해도 죄에서 벗어날 길은 없고 너무 괴로워가 통사정을 해. 제발 복음 좀 전해. 어떻게 의인 되냐고. 그 어느 날 하도 쫄로니까 스님이 성경 가져와봐 하더래요. 그러고 자기는 팔짱 끼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 옆으로 딱 이렇게 이제 비꼬면서 성경 어디 찾아봐.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 읽어봐. 이러고. 너 마음에 죄 있어 없어? 이래요. 아, 저 죄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복음을 들었대요. 구원받고 신앙을 하는 사람도 세상에 이런 갈급한 심령이나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막 종이에 걸어가면서 막 복음 전해줄 텐데 팔짱 끼고 삐딱하게 해가지고 심령이 갈급하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스님은 여전히 타락한 삶을 사는 신앙을 배울 게 없어.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이제 놀고 신앙 전혀 안 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기쁜 소식지를 보내줬는데 부대에 그 기쁜 소식지 오는 주소를 보고 이 형제가 구구절절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기는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부대에 와서도 신후회를 만든 이렇게 열심히 날마다 죄인이었는데 아, 이 스님을 만나면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데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 되고 그래 막 갈등을 하다가 복음을 듣고 의인이 됐는데 지금 신후회 모임도 있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받으니까 되게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님이 제 학교 선배였어요. 고등학교 선배고 대학 선배고 저는 기계과고 그분은 전기과고 그 선배니까 막 욕이 나오는데 이런 갈급한 심정이 있는데 부대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 이거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신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또 자기 신후회를 이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럼 복음 어떻게 전하느냐 아니에요. 계속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 형제 그 부대에 있는데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 형제를 빼내시더라고. 의가사 제대라는 게 있어요.
부대에서 사고를 당한 거예요. 왜 사고를 당했느냐? 여러분 옛날에는 막걸리 사러 갈 때 주전자 들고 가야 되죠. 주전자 들고 막걸리 사러 가다가 트럭에 치여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가지고 이거 뇌에 충격이 가가지고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문병을 갔는데 군부대 안에 있어 기억만 빼낸 거예요. 그 앞에도 기억이 있는데 그 군대 입대하고 그 기억을 쏙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도 할 수 있는가 봐요. 책이 여러 권 꽂혀있는데 한 권 딱 빼내는 것처럼 그 기억만 딱 빼내고 군대에 있는 기억이 없네요. 구원받은 기억도 있고 내가 고등학교 자기 후배라는 거 알고 대학 후배라는 거 다 알고 다 알아보고 아는데 군대 사진 보여주니까 이게 어느 학교 교복이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형제는 빼내버리고 거기에 부대에 막 복음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형제는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부대에서 믿음으로 안 산 거예요. 근데 이 형제 마음에서 분명히 제사 안 받고 의롭다는 믿음은 가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열매고 그러면 그 형제는 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지 못한 거예요. 열매는 있는데 꽃이 피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진작에 맺고 이 나무가 익기까지는 열매가 익어서 꽃을 피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심홍섭 전사님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물어익어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열매가 삶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믿음의 열매는 너무 맺기 쉽구나.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열매 맺는 게 아주 쉬워요. 꽃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봄이 되고 잎이 난과 동시에 열매는 너무 쉽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게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먼저 열매부터 맺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고 믿음의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게 먼저란 말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아, 나는 담대함을 가진 자구나. 뭐야, 네 삶 속에 담대한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네가 무슨 담대한 자야? 사단은 넓은 길을 가라고 할 겁니다. 아니,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그 열매 맺는 삶을 따라서 열매를 먼저 맺고 나중에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는 늘 입으로 시인하는 열매부터 제일 먼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아니,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은 야, 내가 믿음을 가진 자구나. 근데 무슨 믿음 있어? 믿음 있으면 네가 뭐 나타나는 게 뭐가 있어? 아, 그건 아직 꽃을 피우지 못했을 뿐이고 꽃도 안 피고 무슨 열매를 맺냐? 우리는 무화과나무야.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신앙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주님이 잎이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왜 저주하는지 알겠어요? 이 무화과나무들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들은 전부 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담대한 모습이 나타나야 나는 담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담대한 사람이라는 열매를 한 번도 맺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난 늘 담대함이 없어. 난 늘 담대함이 없어. 여러분 내가 담대해져야 담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있으니까 버리지 말라고 했죠. 그럼 나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구나. 늘 부담스러워가지고 늘 주저주저하고 늘 물러나도 열매부터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직 꽃은 피우지 못해도 그래 열매 맺는 건 할 수 있지. 그 열매를 맺지 않을 때 그 나무를 주님은 저주하시고 그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야, 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살았구나. 여러분 신앙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바뀌어야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신앙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을 피우려고 하는 거예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열매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순서 틀렸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넓은 길 말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부터 먼저 맺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담대함을 가진 자라면 담대함을 가진 자라고 시인하고 믿음을 가진 자라면 믿음을 가진 자라고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놓으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난 다음에 그 열매가 물어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그 무화과나무 열매가 쫙 갈라지면서 쫙 그게 벌어지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이 지금 심홍섭 전도사님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꽃이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아, 내 인생에 열매부터 먼저 맺고 꽃을 피우는 거구나.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하신 게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처럼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이 늘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담대함이 없어,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신앙하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신앙에 관심이 없죠. 쟤는 신앙에 관심이 없다. 아니 신앙에 관심이 생기고 난 다음에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신앙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 뒤에 그 뒤에 꽃이 피게 돼 있는 거예요. 뭐든지 열매부터 먼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부분에 열매를 먼저 맺는 겁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지만은 이 무화과나무 유일하게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먼저 맺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근데 이런 특이한 나무를 왜 성경에는 무화과나무 많이 등장하냐면은 유독 무화과나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건 다른 나무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나무고 그 길에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을 때 주님 그 나무를 저주하니까 뿌리부터 말라버렸고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있어서 3년이나 이 포도원에 심겨 있는 무화과나무 매번 올 때마다 주인이 열매를 찾았습니다. 저 무화과는 왜 열매를 안 맺냐? 저 무화과는 왜 열매가 없냐?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열매가 왜 없냐? 3년을 기다렸다가 이제는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다행히 과언 지기가 대답하기를 누가복음 13장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여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과언 지기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 그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 그럼 이 열매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신앙이 엉망이고 삶이 엉망이라서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믿음을 갖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인 거예요. 열매는 제일 먼저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내가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구원받을 때 그렇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제일 먼저 내가 의롭다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죄 안 짓는 삶이 나타나고 삶이 달라지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서 의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우리는 제일 먼저 의롭다는 열매를 맺고 그 다음 여러분 삶의 변화가 나타난 거라면 여러분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 꽃은 여러분 나중에 피워도 됩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걸 주님은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지 꽃이 피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있는데 왜 꽃이 피지 않았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열매 없는 걸 책망했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변화된 삶, 여러분 삶 속에서 뭐 담대하게 여러분이 나아가는 행동, 그런 열매가 나타나냐? 두 자매 간증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의 복음을 전했네. 저 자매는 그렇게 담대하게 저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주저하고 복음을 못 전했으니까 나는 담대함이 없어. 아니요. 꽃을 못 피운 거예요. 아직 꽃이 안 핀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마음에 믿고 시인하는 거니까 나는 그래도 나는 담대한 자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간증한 자매님만 담대하게 지금 복음 전하고 지금 담대하게 복음 전했으니까 담대한 자예요? 아니죠. 주님은 꽃을 피우지 못한 걸 책망하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걸 지금 문제 삼지. 믿음의 열매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시인하면 천국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내가 담대한 자라고 시인하면 그래 내게 아직 꽃은 못 피웠다. 내가 봐도 아직 꽃은 안 피고 있네. 내가 여전히 담대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해도 이건 꽃을 못 피운 거지 내가 담대함의 열매가 없는 건 아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나는 담대함의 열매를 가진 자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에도 여러분도 무화과 나무기 때문에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이 열매 맺는 건 쉽네. 열매부터 먼저 맺구나. 그러면 여러분 나무에 많은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함의 열매도 열려 있고 믿음의 사람이란 열매도 맺혀 있고 온전하다는 것 맺혀 있고 많은 열매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익어가면서 이제 하나 둘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이 열매로 말미암아 꽃을 피우는 삶. 이건 무화과 나무에게만 나타나는 일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열매를 먼저 맺고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무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 뭐 꽃도 안 피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 아직 형편도 뭐 달라진 것 없는데 내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아니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특이하게 이 성경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의 때, 무화과 나무 열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의 나무가 특이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먼저 맺고 꽃을 피우는 순서가 틀린 길이 다른 길을 가는 이 무화과 나무가 오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왜 열매가 없냐?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앙에 꽃을 피우려고 하지 말고 열매부터 맺으십시오. 여러분 이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금방금방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이 원할 때 주님이 시장에서 열매가 있나 싶어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직 안 익었네. 아직 꽃이 안 피었네. 그래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열매 없음을 저주했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 열매 맺는 건 아주 쉬운 일이구나. 그렇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 얼마나 쉬웠냐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은 10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20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건 그 적시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의롭습니다. 그러면 나도 의롭네요 하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 하자도 몰랐고 교회 다녀본 적도 없었지만 일주일 성경 공부하고 그 주일날 가서 말씀 교제를 하면서 예배 마치고 2부 시간에 개인 상담 시간에 복음을 들으면서 아 그러면 나도 죄가 없네. 그럼 나도 의롭게 됐구나. 그럼 그때 제 마음에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의 일을 하고 이건 꽃을 피우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꽃이 피어지고 있는 삶이지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기 때문에 열매 먼저 맺고 꽃이 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 내가 열매를 맺는 것, 뭐 열매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꽃을 피우지 못한 걸 내가 신앙에 열매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구나. 잘못된 생각이었고 여러분 생각의 기준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즉시 열매를 맺을 수 아 나도 믿음을 가진 자구나. 난 담대함을 가진 자구나. 이 열매부터 맺는 건 이건 누구나 쉽게 열매를 먼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가서 여러분이 주저주저하고 여러분 마음에 물러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담대함을 가진 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가서 오늘 나가서 죄를 지어도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담대함 없이 주저해도 나는 담대함을 가진 자라고 믿음의 소리를 하는 게 이게 열매입니다. 난 아직 단지 꽃이 피지 않을 뿐이야. 내가 열매를 맺고 있으면 꽃이 피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피기 때문에. 처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렸을 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꽃이 핍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런 열매 맺는 삶, 열매 없는 걸 문제 삼을 때는 열매 맺는 삶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을 피우는 데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열매는 바로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믿음에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았구나. 열매 없는 이 무화과나무처럼 내 삶이 이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나무 쓸모없는데도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이 포도원에 심겨있는데 열매마저도 없는 이 무화과나무는 찍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주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 3년이 아니라 정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늘 믿음의 소리를 못하고 살아온 것이 내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구나. 근데 오늘 여러분 마음 하나 바꾸면 가원지기가 주인에게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그대로 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하나만 바꾸면 여러분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게 열매고 이 열매만 맺으면 된다면 꽃은 나중에 피우고 이 열매만 맺으면 나는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화과나무란 말입니다. 열매부터 제일 먼저 맺고 이 신앙을 배우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다른 나무와 다르게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구원의 길만이 아니라 좁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길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기 전에 열매부터 먼저 맺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전에 제일 먼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 심홍섭 전사님이 믿음의 열매를 맺었을 때 말씀의 판단을 믿고 온전하다고 입으로 시인한 것이 이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세상과 다른 순서고 다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포도원에 심겨 있는 무화과나무처럼, 길가에 심겨 있는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심홍섭 전사님이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온전하다고 입으로 시인한 그 하나가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불러온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열매를 맺고 우리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